우리는 지난 12.3 개헌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뉴스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것이 진실이야. 아니야.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야. 서로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그 뉴스를 SNS를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합니다. 혹은 명백한 거짓이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그 사실을 외면하곤 하죠. 이상하죠? 모두가 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진실의 이야기는 내가 보고 싶은 진실만을 말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분명히 진실을 말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진실, 내가 말하고 싶은 진실은 사실은 온전한 진실은 될 수 없겠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내게 유리한 정보만을 습득하고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편향적인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고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나 그 본문이 오면 조금 이렇게 밀어주고 혹은 그 해석조차 왜곡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의 대화의 장면을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들은 누구였는가?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다짐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대화가 조금 깊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볼게요. 59절입니다. 59절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면 어떤 기분일까? 아, 우리가 꿈에도 소원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겠어요? 꿀처럼 달고 그 소중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 돌을 들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였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문이죠? 예수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대, 그를 살렸대. 예수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살렸대. 아니 그 예수가 저 갈릴리 마을에서는 글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대. 그 예수가 그 바다도 건넜다지 뭐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이 명절에 모인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또 때로는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증인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감을 품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걸까요? 네, 그들의 영적인 편향 증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보고 싶은 예수님만 보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은 예수님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실, 진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만 받고자 했던 그들의 기울어진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건데요. 이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졌으니까요. 생각이 굳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틀 안에 갇히게 만드는 우리의 무서운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사실 건너뛸까 고민 많이 했지만 이 이야기의 본문의 청자는 바로 저기 때문에 오늘 저 들으라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다른 것 유도하는 마음이 되지 못했던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을 만드는 하나인데요. 그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이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 대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화를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뭐요? 혹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는 뭐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발끈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난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후회한 적이 없고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라고 말했던 그 말이 화가 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자유롭지 않아. 실제로 너희들의 삶을 봐봐.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거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꼭 마귀 새끼 같아. 마귀 자식 같아. 여러분 어느 누가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들이 흥분을 합니다.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쏘아붙이는 몇 마디를 남기는데요. 41절 그 장면을 볼까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기서 말한 아비는 마귀를 말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냐고 그들이 흥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너희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상한 말을 해요. 이건 당시 있었던 가짜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 임신을 했죠. 성경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가 글쎄 어미가 정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래. 그러니까 저 예수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게 분명해. 음란한 집 아들이야.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가짜뉴스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펼칩니다. 48절을 또 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들었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며. 아니 그것도 아니라 너 귀신 들린 사람이라며. 당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짜뉴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냥 그들이 정말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조소고입니다. 욕설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출신의 귀신을 들려서 마법을 행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인근에는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한 일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영적으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저 사마리아에서 온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 아들이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라고 했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꼭 마귀 자식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초막절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지금 길죠. 초막절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상했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았으면 여자만 있어요? 남자도 있어야죠. 그런데 남자는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친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성놀이개감이었고 재산이었어요. 내 재산이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죠. 그게 분개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가늠한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허다했으니까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마귀가 하는 짓 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들, 불쌍한 여자를 건져 죽이는커녕 그녀를 죽이려고 하고 그걸 빌미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니 꼭 마귀 같은 일이 맞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행한 것이 맞죠.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찔림을 얻고 자복하고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뉘우쳐야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땅에다 뭐라고 쓰신 다음에 죄가 없는 자만 이 여인을 칠 수 있다고 하자 사람들은 다 떠났죠. 네,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대화를 나눈 이들은 부끄럽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따르겠소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른 채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어갑니다. 전에 목양했던 제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렇게 주중에 주말에 찾아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가끔씩 오는데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방문하니까 저도 고맙고 또 큰 격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제자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왔니? 차도 없는데 2시간 지하철 타고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또 불이 났게 갔어요. 너 어떻게 왔니?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잔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쓴소리 많이 했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야, 그거 가짜 믿음이야. 흉내만 내고 있어. 너 그렇게 사니까 네 인생 뻔하게 사는 거야. 그 끝은 뻔한 인생이 될 거야. 빨리 돌이켜야 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잔소리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러 미국에서도 찾아오고요. 이번 주말에도 또 한 가정이 아이 데리고 찾아오겠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분 좋아지는 것, 위로가 되어는 것, 아, 이 말씀 너무 달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마음 아픈 게 은혜입니다. 괴로운 게 은혜입니다. 찔림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했네. 맞아. 아, 내가 경로를 많이 이탈한 것 같아. 하나님 씨 말씀 앞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주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다시 기도하자. 믿음 위에 서자. 옆 보지 말고 푯대를 바라보자. 아, 사람 고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자. 그 말씀 앞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아이 배 좀 보세요. 그건 덕이 아닙니다. 뱃살 좀 빼세요. 운동 좀 하세요. 식단 좀 조절하세요. 그래야 혈당도 올라가지 않고 목사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진단해주면, 아, 그렇구나. 난 배가 나온 게 내가 덕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밥은 세 끼만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밥 공기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게 좋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단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힘드시지요. 아유,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냥 대충 살다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게 위로입니까? 절 죽이는 거죠. 목사님, 아니,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우리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도 잘 살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들들 볶고 그러지 않고 그냥 우아하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요. 거짓말이에요. 그 속지 마세요.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어디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살고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경 어디에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믿음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지 주님이 짊어지는 십자가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빌면 내가 줄 것이라 꾸역꾸역 채워줄 것이라 언제 그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너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욕심,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존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쳐 복종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든 이 생각의 틀 또 한 가지의 틀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좁은 시각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 나눈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또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죠. 51절입니다.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 조상도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뭘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58절을 보세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젠 말도 안 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즘 같았으면 유대 사람이 확실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에요. 아니, 당신이 50도 안 넘었는데, 50이 뭐예요? 이제 막 30 좀 넘은, 간 넘은 총각인데요. 그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건 맞을까요?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으로 바라봤으니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진리라고 요한은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의도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있는이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야.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상식, 그들이 아는 지식이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 좁아서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경주마의 눈을 가리면요, 앞만 보는데요, 옆에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가려진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무지는 모르는 걸 무지라고 하지 않고 가려진 것을 보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오늘 밤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귀가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꼭 밤하늘의 별을 보러 밖으로 나오십시오. 아마 주변 환경이 어둠이 어둘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프록시마라는 것은 가깝다라는 건데요. 센타우리라는 별이 태양 다음으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합니다. 그 센타우리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4.3광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광년이라는 표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즉, 4.3광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별은 4.3년 전에 태양에 반사된 빛이 4년 넘게 달려와서 오늘 우리 눈앞에 비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센타우리 별은 4.3년 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별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찬란한 별이었던 북극성은 433광년 떨어져 있어요. 433광년이란 433년 동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여러분이 제일 빛난 저거 북극성이야 그 별 있죠? 그 별은 1592년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그 빛을 오늘 본 겁니다. 1592년이면 임진왜란 때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변산대첩에서 승리를 이룬 그날 밤 출발한 별빛을 오늘 본 겁니다. 놀랍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한계 속에 살고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이 본 모든 시각적인 것은 다 과거에 존재한 것을 본 겁니다. 빛이 투과되어서 내 눈앞에 보인 거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과거의 현상을 보고 사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의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셔서 그들 눈앞에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데 왜 그런 비참한 어려움을 주나요? 우리 이종숙 집사님 제가 기도했지만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온몸이 암으로 다 퍼져서 너무 힘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왜 그렇게 아픔을 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린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시나요? 여러분, 그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나의 무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합니까? 그럼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해 못하죠. 왜 아픔을 줬는지, 왜 추위를 줬는지, 왜 배고픔을 주셨는지.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본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하나님이죠. 내 지식에 갇힌 하나님이죠. 내 합리적인 이성 안에만 일하신 하나님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내가 만든 사고의 생각에 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나요? 그게 내가 만든 사랑의 정의니까요. 내가 만든 사랑은 지옥이 없는 걸 사랑이라고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유대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벌받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남자는 용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사랑의 정의예요. 지금 말도 안 된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된 일이죠. 그건 불의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의는 시대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만든 정의를 왜 하나님의 정의에 갖다 맞춥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라도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당신의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충분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된 것을 믿고 더 이상 나는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다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럼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진리라고 말해요. 그건 거짓이죠. 그게 왜 진리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어집니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제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7절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집스러움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딱딱한 굳어짐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내 마음을 만져보세요. 두드려보세요. 나는 딱딱한 사람인가? 딱딱함은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딱딱함은 다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쁜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무지는 앞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이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전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북극성이 433 광년 전에 날라온 빛이라고 하니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눈앞에 빛을 봤는데. 아니에요. 그 무식한 거예요. 433년 전에 출발한 빛을 이제서야 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히셔서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만했던 마음 내려놓고, 판단했던 마음 내려놓고, 무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이 대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을 들러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잠깐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대목이 얼마나 슬펐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채찍질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아픔을 주는 것, 힘든 시간을 주는 것, 고난을 주는 것, 눈물을 주는 것,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것, 비참한 순간을 마주하게 하는 것, 비를 맞게 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니까 고치고 싶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고 건져주기를 원하시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말하죠. 진짜 심판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렇지도 않고, 직장에서도 아무렇지 않고, 대충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거, 발은 한쪽은 교회 담그고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아무리 짓고 살아도요, 여기 와서 뻔뻔하게 찬양 부르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이켜야죠. 바른 길로 가야죠. 구덩이를 빠지면 다시 나와야죠. 왜 여러분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목양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저의 무식함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줘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용서받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뻔뻔하게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처량함으로 울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고다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굳어짐으로 믿음 생활할까 두렵습니다. 익숙함으로 신앙 생활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으로 이 목양을 감당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새 마음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겉복 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자유가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거룩한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두근거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짜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있었던 모양만 갖추었던 나의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헐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 주 앞에 내려놓고 자복감이 있게 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집스러움이 어느새 딱딱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서 하나님 내 눈이 무지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했고 원망했고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에 하나님을 탓하곤 했습니다.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들로 발라드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견주어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쫓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윤택한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꿈꾸며 준비하며 그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름잔에 하나님 그 기름이 마른 어리석은 신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려진 것을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하나님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속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승리로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 가려진 눈들 성령께서 깨뜨려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순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들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진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교우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앞에 맞닥뜨리는 교우들,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추적하시며 빛을 비추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며 나의 눈을 열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